제56장 판결의 흉패.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싣되 그것에 견대두를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7절, 9절, 12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우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매 보석에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19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3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택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한 사람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가족의 가장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 아래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처럼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지 않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특정한 방법으로 계시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방법은 바로 판결 흉패로 그들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판결 흉패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판결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단독으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 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왕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나타남과 계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브라함과 같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당신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은 후에도 당신 개인의 하나님과의 왕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이 온 백성과 한 무리로 조화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당신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형제 자매여, 반드시 당신은 온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봉사는 틀린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인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방법과 단체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방법이 다름을 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방법, 바로 그 판결 흉패로 말미암아 계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몸에 다는 것입니다. 이 흉패는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 위에 배치되었습니다.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합니다. 그 위에는 네 줄의 각기 세 종류의 보석이 물려져 있습니다. 이 많은 보석 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봇의 두 견대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두 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 국민, 즉 하나님의 온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주 예수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쥐고 가슴에 사랑으로 품는 것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갈 때 에봇을 몸에 입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흉패를 차고 하나님 앞에 계시와 말씀을 간구하러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흉패는 판결 흉패입니다. 사람은 흉패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회중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께 감동된 자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사람을 쳐서 그들의 부녀와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갔을 때 다윗은 에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적군을 쫓아가도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고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쫓아가서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판결 흉패로 말미암아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습니다. 우림의 히브리어 뜻은 바로 빛을 냄이라는 뜻입니다. 둠림은 완전함의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여,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밖의 형식에서 보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에 따라 볼 때에는 같은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여 신약은 바로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의 일들이 원칙에서는 구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하신 방법과 교회 가운데 그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한두 사람 또는 서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어깨에 메었고 하나님의 온 교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판결 흉패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죄를 범한 사람을 알 수 있었고 어떤 영적 비밀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써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분명히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은 조금도 관심하지 않은 채 운둔 생활을 하며 기도하여 빛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비추사 그가 메고 품은 온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그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온 교회에게 준 원칙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빛을 구한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온 교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바울이 온 교회를 관심하지도 않고 다만 새삼스럽게 몇 마디 기도를 하고 그 지방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성도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성도를 하나님 앞에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앙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본 것이 있을 때 이 빛으로 편지를 조금 쓰고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본 것이 있을 때 이 빛으로 또 서신을 썼습니다. 형제 자매여, 오늘날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뜻을 알고 교회에 대한 뜻을 깨닫고 그의 백성과 교회 가운데의 길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온 자녀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형제자매의 상태를 읽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말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교회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일들은 판결 흉패의 원칙을 따라 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생명이 장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온 백성의 형편을 읽어 단안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일을 한두 사람의 명령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도시대 교회는 다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한 것이지 교황처럼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한 지방교회의 일을 한두 사람의 명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 손을 들어 표결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메고 나가 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다 해서 장로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과 영적 상태가 장로임을 나타냅니다. 장로는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경건하며 형제자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지방교회에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한 사람이 독선적으로 판정하거나 여러 사람이 손을 들어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형제자매들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간구하고 교통하며 함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판정하는 것이 100% 옳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오류가 쉽게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단체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 자신을 그의 모든 백성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하심이 곧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그의 반향입니다. 장로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뜻을 형제 자매 안에 넣어주시며 장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상황을 읽고 또 읽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 바로 현재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필요요. 또한 그의 모든 자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으며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몇몇 사람에 의해 일을 결정하거나 모든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 백성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고 계시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그의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가운데 장로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을 알고 항상 그들을 짊어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장로들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신약의 서신은 바로 이 원칙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서신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지 교회의 상황을 알아 각지 교회의 상황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빛을 봄으로써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도 불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쓴 그 많은 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칙대로 결정하지 않은 일은 십중팔구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본빛과 진리는 대부분 형제자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얻은 하나님의 계시는 많은 경우 교통한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 곁에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당신 곁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을 결정해야만 착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이러한 말이 무익하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은 수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영적 공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부서짐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위에서 말한 원칙 안에 생활하려면 십자가의 부서짐이 필요합니다. 장로에게 십자가의 부서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가 다 십자가로 부서져야 합니다. 만약 그 교회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처리받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장로든 사도든 아비들이든 청년들이든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부서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장로는 반드시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장로들의 행동과 말은 하나하나가 형제자매에게 영향을 줍니다. 장로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상황을 관찰할 뿐 아니라 형제자매의 일을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교통하고 또 교통해야만 단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 자신의 의견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장로들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제일 작은 형제 자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그의 자녀 가운데의 뜻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의 행동과 말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십자가의 부서짐을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어떤 지방의 형제 자매들이 다 이러하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잘 말씀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 누구도 남을 경시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당신을 괴롭히는 형제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의 의견을 짓밟았다가는 어느 날인가는 후회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이런 말은 체험 있는 형제 자매가 고통 가운데서 배운 것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도 경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말과 반대하는 말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 읽어야 하며 그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독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를 욕하는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 읽었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에게 찬송하는 사람만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많은 때에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의 길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이 원칙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하고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원칙 안에 생활해야 합니다. 오직 이 원칙만이 우리의 의견과 견해를 없이 합니다. 오직 이 원칙 아래 있어야만 형제 자매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읽어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입니다. 오직 이 원칙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뜻을 그의 자녀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이 원칙만이 하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땅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생겼을 때 몇몇 장로들이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 합시다. 어떤 한 형제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을 다물고 함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자녀 가운데 운행하셨습니다. 장로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형제 자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낸 것이라면 모두가 달콤하게 느낄 것이고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장로는 이러한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단안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과 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단안이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의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 중지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을 분명히 읽고 단안을 내린다면 이 단안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영을 기쁘게 하고 기름 부음에 있게 하고 약동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은 거기에서 중지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의 활동과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보고 동참해야 할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언급해야 할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권위는 지위에 근거합니다. 지위가 있으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지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권위는 무엇에 중점을 둔 것입니까? 권위는 생명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론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권위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의 권위는 지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남이 당신을 임명한다 해서 당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교회 가운데의 지위를 근거 삼아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의 권위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왕의 지위만 있을 뿐 왕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의 권위는 지위에 있는 것이었지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울을 쳐서 제쳐놓으셨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로 생명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만큼 당신에게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잃은 만큼 당신의 권위도 잃게 됩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은 양무리를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이란 생명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다, 나에게 권위가 있다 라고 힘주어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순종케 하려고 권위를 쓰고 유익을 취하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서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본을 보임으로써 나타나는 권위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에서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